참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을 숨기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참으로 나의 강점은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 이것을 잘 나타내야 직장 잡는 데 도움이 되고 승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점들은 어떻게 우리가 잘 숨기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가 이런 것이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나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면요,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유, 나의 약점이 드러났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났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요,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이건 관계이건 내가 참 다른 사람이 알면 싫어하는 이런 병이건 그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자이언트라 불리우는 바울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의 가시. 여러분, 가시가 이 몸에 들어가면요, 몸에 박히면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육체의 가시는요, 이 생선 가시나 조그만 무슨 영어로 스플린트라 그러죠? 이것이 아닙니다. 이 스컬로피라고 이것은 뾰족한 막대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조금 좀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는 이 결단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메신저에게 어떻게 약점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부족함과 괴롭게 그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 가시라 불리우는 이것을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없습니다. 이 바울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어떤 학자들은 시력이 안 좋아서 잘 보지 못해서 이것이 그의 육체의 가시라. 어떤 또 학자들은 이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조금 좀 약간 엉뚱한 학자들은 아마 그 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성경이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사역하는 데 살아가는 데에 많은 아픔과 고통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왠가 하면 바울이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세 번씩이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면 바울을 많이 힘들게 한 요소들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박해와 학대, 이것보다도 참으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 학대와 박해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이 자기 삶의 육체의 가시의 제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바울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뾰족한 막대기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요.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내가 숨기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참으로 인생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약점,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패배자처럼 항상 불평과 불만에 가득한 삶을 살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삶에 육체의 가시처럼 자기를 괴롭히는 이것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무엇을 하였는가?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병에 걸린다고 하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은 그것은 뭐 주어진 사실이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입니다. 의사를 보면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님들을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또 장로님들은 가서 기도할 때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락교회 EM할 때에 KM 쪽에 그 카이서 병원에 이 Pathology Department 병리과에 체열을 하신 이 구재훈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그 전체 과에서 이 체열을 할 정도로 실력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학자십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은요, 학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할 때에 장로들은 가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병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병원에서 일하시지만 말 암기 환자 이런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해서 예스 하면 조그만 병에 이제 기름을 꺼내셔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셨는지, 이분은 사실 과학자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간증문을 쓰셨어요. 책을 두 권을 쓰셨어요. 저한테 recommendation 그 이제 letter도 써달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글 한글도 써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썼는데,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기름 한 병을 주셨습니다. 목사님도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기름을 바르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요, 통합 측 장로교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참으로 이 장로교의 아주 품위를 갖추는 이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기적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 나에게는 설마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적을 믿는다 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별로 상상치 않고 그냥 목회도 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한번 텍사스에 있을 때 KM을 하면서 뭐 KM 제가 익숙지 않은 이런 KM이니까 하여튼 모든 걸 다 동원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병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암이 발견되어서 뭐 암이 처음이 아니라 한 세 번, 네 번째 지금 수술하는 그런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병원에 신방 와달라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름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요만한 병에. 권사님 기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래서 기름 바르고 기도하겠습니까? 아, 권사님, 그럼 그 성경에 이야기하면 그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손잔등에 이렇게 십자가를 긋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고 나오신 권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뭐 혈관을 찾아서 이 바늘, 주사바늘을 꼽아야 되는데, 10번 이상 뭐 여기 꼽고 저기 꼽고, 하여튼 뭐 팔뚝에 다 찾아서 꼽는데, 바늘이 이게 이 혈관을 못 찾는 거예요, 간호사가. 그러다가 여기 십자가 건 고기 가운데를 이렇게 여기 놓으라 그랬대요, 권사님. This is the place. 그랬대요. 여기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바늘이 너무 잘 들어가서, 참으로 수술 잘 받고 나왔다고, 목사님. 기름이 효과가 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심보다 순종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편할 때의 기도와 어려울 때의 기도 소리는 틀립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은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옵니다. 한번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점 때문에 부끄러워하며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영어로 민다를 push라고 합니다. P-U-S-H, push. 그 약자를 따면요. Pray until something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밀어붙이세요. 밀어붙이되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시는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는요, 하나님께 표현해야 합니다. 성경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뢸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의 희망사항을 아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그냥 뭐 내가 어떻게 하건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님들이 압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 것과 이야기 안 하는 것과 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여섯 아이 중에 저한테 항상 뭘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아빠 좋은 시계 찬 거 보면요. Oh, Daddy, can I have it? 항상 그 아이가 뭐든지 더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이 제가 저 아이워치가 있었는데 그 전화랑 연결되는. 근데 우리 그 아이가 보더니 Daddy, can I have it?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서 오케이, 그러고 주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난리 났습니다. 왜 걔만 주고 자기들은 안 주냐. 그래서 그랬어요. Because he asked. 달라고 이야기했다. You never said you wanted it. 너희들은 달라고 안 했잖아. 근데 얘는 달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그걸 알아서 항상 아빠 보면 뭐 이제 뭐 뜯어갈까 보는 거예요. 아빠 뭐 요새 거 뭐 있나. 바울은 자신의 삶의 약점과 고통, 이것만 없어진다면 더 열심히 멋지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에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세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왔어요. No 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희망상은 알려드렸는데 금식도 했는데 철야도 했는데 새벽재단도 쌓았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원치 않는 결과가 다가올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God's answer is greater than our request.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간구함보다 더 위대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그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응답하시는 그 답이 나에게는 더 소중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why, 왜 따지고 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지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who are you?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노하실 때 노에 거기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그것이면 세상에 내가 어떤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는 바꿀 수 없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다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이 원어 단어가요, 에이레겐입니다. 이 단어는요, 최종 판결문에 쓰이는 선언적이고 종결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코마를 찍은 것이 아니라 점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That's it! 그것이다! 이것이 전부다! 라는 결론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참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얼마나 되는데 이 한 가지쯤은 나의 좀 뜻대로 들어주실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며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답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하면요. 우리 안에는 공로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며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은혜를 알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이 마음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고 하면요. 이 은혜면 우리는 좋게야 합니다. 이 은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 삶에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들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요.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다시 체험할 때에 바울은요 자기 삶의 육체의 가시의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왜 이 일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이 아픔이 이 부끄러움이 나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7절에 보면요 두 번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1절부터 11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것들을 나만 가지고 있고 들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충분히 자만해질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잘한 것은요, 주제 파악을 잘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기가 받은 것이 큰 것을 알았어요. 위대한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해질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극히 큰 것을 받았다고 느낄 때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가진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이것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초대교회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했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34년 접어들면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참 이것이 멋지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강점이다 라고 할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교육 프로그램입니까? 새로운 건물입니까? 획기적인 시스템입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축복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며 그 은혜를 알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간증이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아픔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약점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감추려고 세상은 이것을 덮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은혜 받은 자들은요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한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그렇고 디모데전서도 그렇고요. 너희들이 신체에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비교해보자. 너네랑 나랑 비교해보자.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이었다고 자랑합니다. 바울이 강할 때였어요. 바울이 힘이 있을 때였어요. 이것이 나의 사울 때의 모습이었다. 강할 때 내가 한 것이 뭔지 아느냐?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강함으로 악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강함으로 약자를 누르고 깔보고 비웃고, 이것이 강함의 능력이라 하면 우리는 강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살지 말고 약하게 살라고 하실 때에 바울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듯 싶습니다. 약함의 파워.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면요, 우리 삶에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역에 쓰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위대하고 능력 있고 멋있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강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보면 하나같이 쓸만한 사람 없었습니다. 다 보면 아이고 너무나 한심하고, 뭐 가방끈 짧을 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없고, 보면은 제대로 제자 구실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런 약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이것을 1장 2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 같은 그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위대한 뭐 바울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요, 하나님께서 그가 강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도 보면요, 강할 때 실수합니다. 왕이 되어서 모든 걸 누릴 때에 그전에는 앞장서서 나가서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싸웠는데, 이제는 강하다 편하다 해서 왕궁에서 그냥 괜히 딴청하고 쳐다보지 말아야 될 거 쳐다봐갖고 큰 죄를 짓잖아요. 아브라함을 봐도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너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아마 이 약속을 듣고 집에 와서 와이프 사라하고 가족 계획을 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데 우리 할 일이 많아, 열심히 해놔야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무런 사인이 없는 거예요. 아이도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 왜 이걸 우리에게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의 자손들이 세상을 덮도록 많아지게 하시는가? 이제 더 이상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할 때에,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왕궁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최고의 교육이라 불리우는 이런 교육을 받은 참으로 엘리트에 속할 만한 그런 자리에 앉아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지 아니하십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잃은 거 다 없어지고 뭐 이제 뭐 80세 된 노인이 됐을 때에,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약한 데서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토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력과 청각을 상실했습니다. 작곡가에게 있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이제 그의 커리어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 위대한 교향곡들은요, 시력과 청각을 상실한 후에 빛을 발했습니다.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번얀 철로 역정을 쓴 분이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12년 동안 갇혀 생활할 때에 철로 역정이란 위대한 작품을 써냈습니다. 영국 문호 밀턴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신라권이라는 명작을 이 땅에 남겨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부끄러워하십니까? 어려워하십니까? 아파하십니까? 아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지 기억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참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이고 힘들지 이해해.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실 때에 실수로 그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약한 데서 강함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괴로움 때문에 진노에 가득한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은혜로 가득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숨기고 감추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장애우를 생각하는 주일로 저희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님, 우리 교회의 His Friend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